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번 한 주간은 저들이 갑자기 집회가 결정이 돼서 이현목 목사님을 모시고 저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또 새로운 사람들도 말씀을 들어야 하지만 이번에는 갑자기 된 만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한 집회가 되면 좋겠다. 그러시면서 시간 우리의 심령에 합당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풍요로워지고 밝아지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복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쁘고 마음에 힘이 생길 때 언제냐면 말씀을 들을 때죠. 형편을 보면 많은 문제가 있어도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모든 형편들이 다 마음에서 사라지고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할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할례가 꼭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할례가 왜 필요한 거냐라는 거죠. 사람들 마음에 나를 믿는 마음 또 자신의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고 특히 자기 생각을 믿는 마음이 있으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이 되고 은혜롭고 감사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말씀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고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그 생각을 따라간 결과가 불행해지는 것을 보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어릴 때 섬에 살았는데 친구들과 함께 마늘 서리를 했다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아가지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목포 시내에 가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고 동네에서 이제 마늘 도둑이 생겼다. 누가 마늘을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한 명이 하면 특수절도가 아니죠. 근데 여러 명이 하면 특수절도가 되는 거예요.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다른 친구들은 다 발뺌을 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마음에 그래 내가 다 뒤집어 쓰지 뭐 내 혼자 했습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쟤들은 내가 시켜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책임 다 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다 풀려나고 이제 이 목사님이 다 뒤집어 쓰게 됐다는 거죠. 얼마 지나서 이제 동네에 들어가니까 동네 이장님이 보시더니 부르더라는 거예요. 어이, 자네 어깨 딱 힘주고 얼굴 들고 자신 있게 살아. 같이 죄 지어놓고 다 친구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 녀석들 그게 무슨 사람이야. 자네 같은 사람은 크게 될 놈이여. 그랬다 하시더라고. 아이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멋쩍어가지고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이제 지나갔는데 동네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또 소리를 저놈이 크게 될 놈이라니까. 이제 저놈이 크게 될 놈이라는 그 말 한마디가 마음에 딱 자리를 잡아서 어느 날은 집을 뛰쳐나가서 이제 서울의 상경에서 사는데 삶을 어둡게 살아가면서도 나는 크게 될 놈이라는 그 말이 마음에서 안 떠나니까 웬만한 일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나는 크게 될 놈이라는 그 말이 그 마음을 끌어가면서 결국은 소매치기를 하고 결국 살인의 살인 미수가 돼서 16년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게 돼. 그리고 이제 그 교도소 안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출소하면서 한밭교회로 오게 됐죠. 저놈은 크게 될 놈이여 하는 그 말이 할례가 안 되니까 그 생각이 끄는 대로 마음이 끌려가게 되는 거.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음에 그 생각이 할례가 돼서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있는데 다른 모범수들 출소하면 나가면서 야 사회에서 만나자. 사회에서 만나면 내가 밥 한 끼 살게. 예 형님 밖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다시는 그 교도소 안에 안 들을 것처럼 하더니 나가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다시 교도소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모범수들도 자신만만하게 이제 죄악된 삶은 다 손 씻었다, 나는 다시 그 길 안 간다, 그런 사람 안 살 거다 그러면서 나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오지? 충격이 된 거예요. 나는 모범수 아니잖아. 교도소 안에서도 늘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이제 내가 출소를 하게 됐을 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떡하지? 내가 저 길 가면 친구들 만나면 또 술 한잔 하게 될 거고, 그리고 나면 또 한탕 하자 그럴 거고, 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탕 하는 거야, 결국 내가 그 길 갈 텐데 난 그 길 가고 싶지 않는데, 난 다시 이 교도소 안에 어두운 삶 살고 싶지 않는데, 그래서 편지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께. 목사님, 저는 두렵습니다. 출소를 3개월 앞두고 있는데 내가 나가면 다시 이곳에 들어오고 싶지 않지만 자신이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다시 그 길 갈 겁니다. 근데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목사님 저를 거두어 주시면 안 됩니까? 만약 목사님 저를 받아주신다면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대로 뭘 하든지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출소하는 날 차를 보내서 태우고 교회로 왔어요. 그때 이후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내게 됐는데, 1년 뒤에 성교학교 들어와서 지금은 훌륭한 목회자가 돼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그런 어두운 삶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시잖아요. 저놈이 크게 될 놈이여 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인생을 다 망치더라고요. 그냥 그 생각이 할례가 되면 그 생각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삶이 되는 거지요. 몇 주 전에 제가 이스라엘 갔다가 코로나 양성이 돼가지고 바로 나왔어요. 나오는 날 저녁에 원래 진행부 목사님 세 분하고 저하고 이제 대라비님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못 만나고 왔거든요. 그때 대라비님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내가 한국에 갔을 때 박옥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대덕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는데 그 학생들 정말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오늘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 대답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우리 음악학교 학생들은 더 깨끗하고 순수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을 교육하는 부분에 보면서 아, 이분은 자기를 위해 사는 분이 아니구나. 세상에서 뭘 하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야말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사는 분이구나.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끄는 그대로 마음이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육체가 끄는 대로 마음이 끌려 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끄는 대로 육체가 이끌려 사는 분이구나. 그 마음이 당신의 마음이 육체를 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분이구나. 마음의 할례가 안 되면 결국 그 사람은 육체가 끄는 그대로 마음이 끌려서 죄악 속에 어둠 속에 악한 영에 이끌려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정확하게 마음의 생각의 세계가 끝이 나면 육신에 올라오는 생각이 그 마음을 끌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는 그대로 육체가 이끌려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죠. 17장에서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셨어요. 어떤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세울 언약이다 그랬어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모니터 띄워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어디에 의미를 두고 있나요? 아브라함이다. 그 뜻은 열국의 아비다. 그 뜻이. 이제 우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그랬다 이 말이야. 자, 아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당신 이름 뭐지요? 저 아브라함입니다. 아, 그래요? 아들이 몇 명이죠? 한 명입니다. 그래,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좀 이해가 가는데 저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 아브라함입니다. 아이가 몇이나 되죠?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한 명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라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언약으로 할례를 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9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메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자, 할례를 행하라. 자, 먼저 뭘 줬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약속,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리라. 그 증거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양피를 베어내는 건데, 그 어린아이의 성에 그 양피를 베어내고 나면 베어낸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고, 베어낸 흔적을 볼 때마다 뭘 기억하게 되죠? 아, 내가 열국의 아비라고 했지. 하나님이 나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약속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마음에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99세야. 99세인데 뭐라고?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난 자식 아무 하나도 없어. 99세에 무슨 자식을 낳아? 바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시면서 양피를 베어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람 마음에 난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거 베어내라 이 말이에요. 그 안 된다는 생각을 베어내고 그 생각이 베어지고 나면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실 거라는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유대인이 사는, 유대인이 몇몇 사람 살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에도 유대인 회당이 있어요. 대라비님이 한국에 다녀가셨는데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만 해주면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조건은 유대인들이 먹는 코서르 음식을 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국 음식은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제가 7월 달 다녀가시고 7월 말에 이스라엘 가서 대라비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쉽다. 뭐가요? 한국 음식을 먹어보지 못한 게 아쉽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냥 먹으면 되지 싶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다녀가시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대라비님이 내년에는 내 아내하고 같이 올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국 음식을 맛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한국 음식을 코서로 인증을 받으면 돼요. 근데 코서로 인증받는 게 아주 쉬워요. 어떻게 쉬우냐고요? 아, 쉬운 건 아니죠. 아주 어려운데 저희들은 좀 쉬운 방법이 있어요. 7월 달에 다녀가신 분들 가운데 민스키라는 랍비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스라엘의 모든 음식 중에 코서르 음식이다 하고 도장 찍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 음식 만들어가지고 아, 이 음식이 전통 음식인데 이거 코서르 음식인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해가지고 도장만 찍어 오면 아마 랍비님이 드시지 않겠나 싶어요. 자, 이제 한국에 오셨을 때 그 안식일날 회당에 계셨는데 이스라엘 대사님도 거기 계셨고 미국 대사님도 거기 계셨어요. 미국 대사님 거기 왜 계셨느냐고요. 그분이 유대인이시더라고요. 거기에 있는데 연락이 이제 온 거예요. 유대인 중에 한 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할례를 행하는 랍비를 이스라엘에서 초대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문제는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격리를 하는 사이에 8일이 지나가 버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이분들은 8일 만에 할례 안 행하면 할례를 안 하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격리를 하면 왜 격리했느냐? 참 그 이 일이 되어지는 게 이상하죠.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냥 병원에 이제 격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병원에 가서 할례 받으면 안 되냐? 한국 정부가 절대 그거 허용 안 하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할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초대했고 사람이 한국에 왔는데 할례를 못 받으면 어떡하냐? 그러다가 이 회당에 그 소식이 알려진 거예요. 이스라엘 대사하고 미국 대사 두 분이 그날 대판 싸우고 난 이후락 하더라고요. 왜 싸웠느냐고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이제 민수기 이제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다가 물이 바닥이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 들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물이 나왔죠. 두 번째 다시 물이 바닥이 났을 때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해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러면 반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재앙이 찾아왔다는 거죠.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왜 쳤느냐? 하나님께 모세가 잘못을 했다. 뭐가 잘못된 거냐? 이 질문이 딱 던져졌는데 이스라엘 대사님이 그거는 그 아랍 사람을 거기에 못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벌을 내린 거다. 거기 아랍 사람 이야기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성경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대사님이 또 그 이야기를 꼭 화를 버럭 냈어요. 왜 모세를 인종차별하는 사람으로 만드느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두 분이 막 주변 사람 의식 안 하고 큰 소리를 치면서 서로 옳다고 막 주장을 했다 카더라. 진짜 핏대를 세우고 싸우셨다 카더라. 그냥 들은 이야기예요, 그냥. 거기에 대랍비님이 계셨어요. 해당에 랍비님이, 그러면 대랍비님이 마무리해 주시죠. 아론의 지팡이는 평화를 위해서 쓰여지는 건데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쳐버렸으니까 폭력을 써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가 여기서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반석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 반석을 쳐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걸 의미한다면, 두 번째 반석에게 명하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이미 사해졌고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비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성경 앞뒤 전개되는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그냥 자기 생각 따라 해석하고 자기 생각 따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두 분이 싸웠는데 갑자기 할례를 행하는 일이 딱 나오니까 옆에서 그랬대요. 아니, 두 분 이스라엘 대사님이고 미국 대사님인데 이런 일 좀 한국 정부에 이야기해가지고 좀 도와주지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한국 정부에게 제발 이거 좀 도와줘라.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줬다 하면서 그 얘기를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자, 지금도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그들은 목숨처럼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하나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자, 유월절을 지키는 거 안식일 법 위에 있다 그랬죠? 할례를 행하는 거 안식일 법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유월절과 할례를 행하는 것은 십계명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십계명 위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할례는 안식일 날도 8일째 되면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양피를 베어라 하듯이 내 마음 가죽을 베어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신명기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자, 모니터 띄워주세요.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는 것은 법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지키라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하여. 그 다음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너희가 나를 섬기려면 먼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다는 거죠. 제가 목요일, 금요일 후속 집회를 했는데 금요일 날 신명기 그 제가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신명기 29장에 이제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니터 띄워주세요. 신명기 29장. 죄송합니다. 신명기 9장입니다. 9장.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알 것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이에요.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너희들의 의로운 것 때문이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하잖아요. 은혜로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은혜로. 은혜로. 약속으로. 이건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하는 이야기. 근데 여기에 따라붙는 이야기, 너희들 알 것은 하나는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은 너희의 의로움이 아니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야. 이걸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 목이 곧은 사람이잖아. 자, 다음 7절.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그랬어요. 자,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는데 언제부터다? 애굽에서 나오던 날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늘 거역하였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냈느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었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낫겠노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게요, 너는 늘 나를 거역했다. 언제부터?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13절 여호와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그 다음에 읽어봐요. 계속 나오죠.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다는 건요, 고집스럽다는 이야기죠. 목이 곧다는 건요, 마음이 뻣뻣하다는 이야기죠. 완고하다는 겁니다. 다음 24절. 나를 24절입니다. 24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항상.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앞으로도 여전히 항상 하나님을 거스릴 수밖에 없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근본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위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위할 수 있는 것처럼 속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부터 늘 나를 거역했다.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 너희는 모국이 거둔 백성이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내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도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눈도 할례를 행하고 우리 귀도 할례를 행하고 우리 생각도 할례를 행하고 내 경험도 내 익숙한 것도 내가 안다는 것도 나 자신까지도 다 베어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내 안에 절대로 역사할 수 없어요. 신명기 30장 5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6절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 바로 이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보고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으로 사랑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아닌데 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 아닌데 주님이 나로 사랑하게 하시면 주님이 나로 복음을 위해 살게 하시면 주님이 나로 물질을 드리게 하시면 주님이 나로 시간을 드리게 하시면 주님이 내 인생 다 드리게 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려울 게 없어요. 부담스럽다. 나와 연결시키니까 부담이 앞서는 거예요. 주님과 자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하나님과 연결시키면 부담이 앞설 이유가 없어요. 내가 저걸 어떻게 하지? 부담이 앞서다가도 아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면 맞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고 있겠구나. 아멘.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 날 1시 반에 근현대 사이버대학 총장님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되셨다거든. 한번 뵙고 싶었어요. 한 달 전인가? 아니죠. 수양회 때 같아요. 김정은 목사님이 이제 그냥 사이버대학 교수니까 녹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총장님을 뵀는데 총장님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합니다. 요즘 죽음에 관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제3 거듭난 비밀책을 갖다 드린 거예요. 제가 저분 만나면 복음 한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 전화 드렸는데 세상에 시간이 없으셨는지 그 학교에서 퇴직하고 나가기 한 시간, 두 시간 전에 저를 만나기로 한 거예요. 만나자마자 제가 질문했어요. 총장님, 저번에 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책 좀 읽어보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 책 읽긴 읽었어. 그런데 말이야, 아, 내가 이 성경에 대한 건 다른 건 이해가 잘 되는데 성경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뭐 이렇게 기록해 있고 이렇게 기록해 있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알 수가 있어야지. 제가 거기서 복음을 쭉 전하는데, 야, 총장님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잖아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들으시더라고요. 한마디도 안 놓치고 진지하게. 지금 밖에서는 그 뭡니까? 교수 그 부서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면서 인사하고 교수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퇴직하는 퍼포먼스 하는 이제 행사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붙잡고 복음을 쭉 전했는데 총장님도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총장님이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총장님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옆에 교수님까지 다 같이 기도하는데 아멘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IOF하고 같이 또 계속 일을 하겠습니다만은 어제는 동문회가 있어가지고 문경에서 동문회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목사님이 올라가시는 길에 음성교회를 들리시겠대요. 그래서 음성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 드시고 가시는데 인사드리고 잠깐 사택에 들어왔는데 누가 따라 들어왔느냐 하면 저번에 선거가 있었는데 도의원으로 출마했다가 낙마를 당하신 분이 그 따라 들어왔어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다 들으셨더라고. 아이고, 제가 국회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도의원 출마했는데 이번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다음 선거 때는 꼭 박옥순 목사님께 기도받고 하시라고. 케냐 부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총리가 대통령 될 거라고 밀어주고 해가지고 아무도 부대통령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부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내일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지방 선거 유세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는데 아침 일찍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 만났는데 목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저도 어렵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목사님이 기도를 해드리면서 아 이제 이분은 미국 저 뭐야 케냐 대통령이 아니고 저기야 문 목사님 옆에 앉아있는 저분이 이제 어제 복음을 들은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에게 복음을 쭉 전했어요. 야, 어린아이처럼 달게 들으시더라고요. 조나타미스 대통령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23절을 믿습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삽니다. 그런데 23절은 4절은 믿지 않습니다. 2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각하 하나님이 각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도 의롭습니다. 하나님이 선생님도 의롭다고 하셨으면 의로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맞습니다. 저도 24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24절이 맞네요. 제가 이제 새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게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거듭난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의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생각의 가죽을 다 베어내버리고 내 자신까지도 다 처리를 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겁니다. 아멘. 이분이 아멘 하시더라. 저도 그렇고 거기 앉아있는 다른 목회자들도 그렇고 그냥 이분 인사로 들어온 사이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구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을 보겠습니다. 자 모니터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 4장 3절 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했던 할례를 지금껏 행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에는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 아니요 이면적 할례가 할례니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명기에도 나오고 예레미야 성경에도 나오고 곳곳에 구약 성경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행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마음의 할례가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갈아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고 그 묵은 땅에다가 씨앗을 파종할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은 묵은 땅처럼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어떡해요? 내 옳은 생각에 내 느낌에 내 판단에 내 경험에 내가 안다는 것 속에 굳어져서 감각을 못하고 사네.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할지니, 다시 보여주세요. 4절 마음에 할지니라고 나오잖아요. 예레미야 4장 3절 4절요. 예.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그랬죠. 너희 마음을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는 겁니다. 이거는 양피를 베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나 마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 없더라. 오늘 우리도 우리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것이다. 아멘. 자, 그래서 골로새서 성경을 이제 한 곡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한번,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라고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할례는, 아브라함이 한 할례는 손으로 한 할례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11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종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으니까 나 자신을 벗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 자신이 죽고 나 자신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덧입는 것인데,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다음,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를 그와 함께 살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돼 있죠. 그죠?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대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 율법을 도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송사할 어떤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다음,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로 완벽하게 승리하셨어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더 이상 행위 아래 있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을 보면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야곱이 이삭에게 복을 받고, 10절요. 야곱이 부엘세마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자,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 사닥다리가 닿았는데 하나님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야곱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가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아서 야곱에게 오고, 하나님이 야곱을 위하여 일하실 때가 언제였습니까? 야곱이 누워 잘 때였습니다. 야곱이 뭐 할 때? 야곱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을 때가 아니에요. 야곱이 누워서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살아있는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나서 가난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고 저기 뭐야 바탄아람에 가서 이제 네 아내를 삼으라 그렇게 보내는 걸 봤고, 또 하나 봤어요. 자기가 가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에서는 뭐예요? 에서는 정확하게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걸 알고 자기가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이스마엘의 누이인 마할라세 딸을 취하여서 자기 아내를 삼는데 역시 6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에서의 잘한 것으로, 에서가 한 것으로는 절대로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은 내가 하는 신앙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신앙이 있습니다. 에서는 자기가 자기를 위하고 자기가 아버지를 위하는 삶을 살지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없었고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야곱은 누워서 자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자신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워 잘 때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를 버리지 않을게. 너는 나를 두려워하지 마라.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처럼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 누워 잘 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젠 나는 죽고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과 연결을 시켜버리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자,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예,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팔이 잘나서 다리가 잘나서 여러분 새끼 손가락이 잘나서 아니에요. 우리는 지체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름대로 많은 것을 따지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에요. 어제 우리 이스라엘에 가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대속죄일은 자동차가 다닐 수 없습니다. 그냥 집안에 있어야 된대요. 이동을 하려면 걸어서만 이동할 수 있어요. 나라 전체가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새해래요. 새해 이스라엘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대랍비님이 저한테 새 인사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차도 다닐 수가 없고 그런데 그 대속죄일인데 저희들이 양을 좀 잡아서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양을 어디서 잡으려고요? 아니 그 시장에 가면 다 잡아놨습니다. 근데 그걸 요리해서 이제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보고 사래요, 양을.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으려면 배부르게 먹으려면 두 마리는 사야 되고 가더라고요. 절 보고 한국에 있는 절 보고 나는 먹지도 못하는데 나보고 사라 그러더라고요. 내 먹을 건 남겨놓나 하니까 아니요 하더라고요. 알았다. 이스라엘이 지금 행사 준비하는 고생 많이 하는데 양 잡아서 실컷 드시고 주님으로 힘을 얻어서 또 힘있게 일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신앙은 머리를 붙드는 겁니다. 뭘 붙드는 거? 자, 여기 사람들이 뭘 붙들지 않았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였다. 이제 우리 신앙은 내가 뭘 잘하는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예수님과 연결이 돼서 머리를 붙들고 사는 삶. 나로 말미암아 사는 세계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이제 다른 거 아무것도 붙들지 말고 여러분 뭐 자동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아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행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절기가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아멘.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어야 되고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 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마디와 힘줄이 하나로 연결돼서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야곱이 누워 잠을 잘 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을 그리하여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 돼서 내가 무익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붙들고 머리를 붙들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